말씀드린 대로 예기치 못한 가운데 지난 몇 주 동안 휴고와 재림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만 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아주 피부로 뼈저리게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긍정적으로 좀 더 좋은 세상이 오기를 바라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점점 더 나쁜 쪽으로, 이런 쪽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아주 확연히 느끼는 이러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이와 같은 그 굳건한 소망, 이거는 휴거의 소망이다. 정말 다른 거 없어요. 휴거의 소망이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신 이 휴거의 소망, 이게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이 아닌가. 지난주에 한 80살쯤 된 우리 교회 그 한 성도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 성도님 말씀이 사람이 뭐라고 하든 무슨 핍박이 있든 뭐 내가 어떤 누명을 쓰고 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모든 게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그걸 정확하게 느끼고 휴거의 소망과 그거 다음에 차선책이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휴거의 소망이 최선의 소망이고 최상의, 그 다음에 차선책이 부활이잖아요. 이 둘 중 하나 하나는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정말 큰 도전인데 그 은혜가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휴거와 재림의 그 징조들 이렇게 해서 국제정세,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란, 그 다음에 러시아, 중공, 그 다음에 미국, 뭐 이런 그 전체적인 그 틀 안에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이런 거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미래 일들의 개요, 이 그림을 머릿속에 아주 정확하게 넣으셔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영해하지 않고 그대로 가서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태동이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할 때 예수님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이 부활하고 휴거가 돼서, 그래서 7년 동안에 이 땅에서 환란기가 일어날 때 저 위에서 혼인만찬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이후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가 7년 동안의 환란기라고 하는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준지옥과 같은 그런 상태가 이 땅에 오게 된다. 이 7년 환란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리브산에 발을 놓고 이렇게 강림하시는 지상 강림이 있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휴거 재림과 관련된 천년왕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기 원하시는 분은 이번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말씀이 이제 녹화가 돼서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이 그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휴거와 재림의 징조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휴거가 있고 나서 약 7년쯤 있다가 예수님의 지상 강림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두 개 징조들이 다 같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는 7년간의 어떤 그런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림이라고 하는 그런 전체 틀에서 보면 휴거든 아니면 예수님의 지상 강림이든 이게 7년 정도의 간격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냥 해버리면 즉각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디 이 안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안에 기록된 말씀이, 이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동의하고 자기들끼리 뭉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 근래에는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성취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돼갖고 결국 맨 마지막 때 휴거가 될 때쯤 되면은 거의 절정에 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휴거가 일어날 때 그런 징조나 아니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 지상 강림하실 때 그때 그 징조나 그냥 같은 걸로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같은 걸로 봐도 7년간의 그런 기간 차이가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 자, 그래서 악한 일들이 무르익어 가면서 휴거와 7년 환란기가 닥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초림,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걸 예수님의 초림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이 1초예요? 아니면 한 33년 반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할 때까지를 전체 33년 반의 기간을 예수님의 초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재림도 어느 1초 1분 1시간이 아니고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고 7년 환란기 그 다음에 예수님 지상 강림하시고 이거 전체를 다 우리가 한마디로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림 안에 휴거도 있고 7년 환란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지상 강림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그런 그때 이때를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재림의 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거와 재림의 명확한 징조 이렇게 잡고 인간성 상실과 인간성 황폐화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예수님 이 땅에 이제 강림을 하시고 왜 이 땅에 7년 환란기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엄청난 재난이 닥치는가?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해서 그래서 인간의 이 탈은 썼는데 거의 짐승처럼 되는 그런 때 이런 때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이제 30절 가서 읽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26절, 그 다음에 28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때, 이때는 노아의 때와 그 다음에 롯의 때와 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24장 37절에서 39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나와서 묻잖아요. 세상이 끝나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그때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얘기하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누가복음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노아의 시대는 창세기 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서 잠깐 창세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니까 6장 1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4절. 그 결과 당시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언제 홍수 이후에도 거인들이 있었다. 어떻게 거인들이 생겨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기 때문에 거인들이 생성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악한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될 때 사람의 상태가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려다 보니까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아주 크게 됐고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1%도 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노아 당시에 살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 인구가 2억이든 3억이든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뭐 그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내려다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생각하는 게 다 사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됐다는 거죠. 12절.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땅이 부패해갖고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짐승까지도 교란이 돼갖고 그래서 자기의 길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을 부패시키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6절 7절에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 그래서 콧구멍에 숨이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멸한다. 왜 그러냐? 내가 그것들을 만든 걸 슬퍼하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특별히 이 모든 것 중에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선품이에요. 옳고 그른 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능력이 상실이 된 거예요. 그런 능력이 상실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도 모르고 말 그대로 짐승처럼 되는 그런 악한 일이 생기게 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처음에 이제 가서 우리 창세기 1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26절 가서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사람처럼 생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이와 같은 그 성품, 도덕적인 성품, 윤리적인 성품, 옳고 그른 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성품, 이런 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도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모든 걸 지배하게 하자.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사람의 사악함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머릿속에서 상상하여 생각하는 모든 일이 100% 악한 때가 바로 노아의 때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성의 상실, 하나님의 그 형상의 파괴, 인간성의 황폐와 그런 그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자기들의 그 지위, 자기들의 상태를 벗어나서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또 인간이 동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우리 누가복음 17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7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이건 누가 이 일만 하는 거야? 이게 뭐, 짐승만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이거 이외의 것들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짐승처럼 됐다는 건 그냥 먹고 자고, 그렇죠, 성생활하고 하는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탐욕, 육신의 그 탐욕을 쫓아서 사니까 개나 돼지나 소와 같이 인간의 모습은 갖췄지만, 영적인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공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이런 걸 추구한 사람이 노아의 그 여덟 명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서 노아의 그 여덟 명 외에는 100%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이 뒤에는 메시아가 출현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마귀가 극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생겼냐? 마귀 때문에 생긴 거예요. 마귀에게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고 마음껏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나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며보라고 이제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타락을 시켜서 말 그대로 사람이 사람의 모습은 가졌지만 정말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이게 인간성의 상실이고 인간성의 황폐화가 되는 그런 일이 노아의 시대에 발생을 했다.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은 구원하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됐냐? 가서 보니까 이 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창세기 6장을 가서 보니까 8절에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으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 땅에 7년 환란기와 같은 그런 때가 이제 닥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노아의 대홍수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와 같은 때가 닥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휴거를 받고 어떤 사람만 구원받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에요. 은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그냥 거저주신 하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거저주시는 이게 사랑과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이 사랑하시는 거 불쌍히 여겨주신 거 이걸 성경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은혜라고 한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이런 분들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놓은 거 예수님이 하신 거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해서 뭘 구원받고 휴거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00%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다 수행하셨어요. 그거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거. 이거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주시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들림을 받아 휴거받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 맨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오게 될 때 이 재림의 때, 휴거의 때 예수님 지상 강림할 때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되냐. 노아시대의 그 사람들과 같이 인간성이 완전히 상실이 되고 인간성이 황폐화돼서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전혀 발견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7년 환란기라고 한 이런 때가 이 땅에 닥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28절에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 시대는 창세기 1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자, 가서 보니까 롯의 날들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님이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했다. 이게 뭐예요?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지. 노아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천국, 영원히 사는 거,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롯이 살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하고 똑같은 얘기가 지금 반복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징조가 뭐냐? 극심한 동성애. 여러분, 지금 왜 동성애가 이렇게 극심하게 온 땅에 지금 퍼지고 있냐? 똑같은 거예요. 먹고, 그렇죠? 먹고, 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무언가 향락을 취하고 탐욕을 이루려고 하는 이거 외에는 다른 거 관심이 없을 때 나타나는 아주 명확한 징조가 뭐냐? 동성애의 창궐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서 창세기 한번 19장을 가서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19장을 저는 이렇게 번역도 하고 이렇게 읽으면서 참 뭐라 그럴까 이런 걸 읽으면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게 여러분 19장 가서 보시면은 저녁 때 이제 두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롯이 이 두 천사를 이제 맞아들입니다. 간청을 해서 자기 집으로 받아들여요. 롯이 자 이렇게 돼서 4절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천사들이 롯의 집에 4절 가서 보시면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이제 자려고 눕기 전에 그 도시에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자들입니다. 맨 남자들. 근데 남자들이 건장한 젊은 남자들만 온 게 아니에요. 여기 가서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성이면은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렇게 다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혈기왕성한 무슨 젊은이나 아니면 뭐 청장년층에서만 이런 사람만 동성애자가 아니고, 지금 나이가 든 70, 80이 된 이런 남자들도 동성애를 했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먹고 사고 팔고 건축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옆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니까 나타난 극심한 그런 현상이 뭐냐? 동성애. 동성애가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주 편만하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의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찾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롯과 그의 두 딸과 그의 아내 외에는 구출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24절 가서 보니까 19장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님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지금도 가서 그 지역 탐사하는 사람들 가서 보면 유황과 이런 것들이 그 자국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다. 그게 사해 옆인데 거기 가서 보면 그런 자국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어요. 이 유황이 비같이 이렇게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황폐하게 된 그런 일이 성경에도 나와있고 역사적으로 고증학적으로도 고고학적으로도 다 이렇게 고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30절 누가복음 가서 보니까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예,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이 뭐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휴거 받는 그런 날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에, 그걸 여러분 뭐로 이해하시면 돼요? 휴거 받은 그 이후에 다 멸절이 됐다. 방주로 들어간 이후에 모두 멸절이 되고,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난 이후에 멸절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예,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죠. 사람의 아들이 나타난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재림의 날에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세상을 떠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떠나요. 방주에 들어가듯이,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듯이 떠나요. 어떻게 떠나요? 휴거받아 떠난단 말이에요. 휴거받아서 떠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땅 전체에 임하는 그런 7년 환란기에 이 공포가 이 땅에 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보면 오늘 주제가 뭐냐? 인간성의 상실, 인간성의 황폐화, 인간성이 파괴되는 거,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해서 짐승처럼 되는 거, 이게 편만해져서 거의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상태가 될 때가 바로 7년 환란기 공포가 임하는 때,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그런 때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창세기 봤지만 1장을 다시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계획, 이걸 세우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세요. 그 다음에 2장 24절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연합을 해서 한 육체가 되어야 된다 해서 결혼 제도를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자, 말씀드렸듯이 인간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형상, 도덕적인 성품, 옳고 그른 거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게 하나님의 이제 성품, 하나님의 형상, 인간성인데 맨 마지막 때에는 이게 극도로 파괴가 되고 황폐화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상실이 되는 이런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옳고 그른 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 빼고, 예수님 믿는 사람 빼고, 아시겠죠? 노아와 그의 가족 8명과 롯과 그의 가족을 빼고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옳고 그런 거 구분이 안 됐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 이들 먼저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듯이 맨 마지막 때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7년 환란기라고 한 이런 공포 준 지옥 상태가 이 땅에 이제 닥치게 되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거의 다수가 옳고 그른 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되고 상실이 되는 이와 같은 때가 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도 하나님이 암과 수로, 암수로 만드셔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성 상실이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에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냐?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 중에 으뜸 가는 그런 창조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그래서 하나의 육체가 된다고 하는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확립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는 것이 결혼이고 이걸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남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뒤 문맥으로 보니까 이미 롯의 때 동성애가 창궐해가고 늙은이들까지 동성애자가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노아의 홍수 때에도 거기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그 구조를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때도 동성애가 무지무지하게 창궐했겠구나. 이걸 우리가 미루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 롯의 때 특징이 뭐냐? 동성애가 창궐하는 거예요. 인간성이 상실이 되고 그다음에 인간성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 있던 나타나는 아주 명백한 징조가 뭐냐?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그다음에 출애굽했죠.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족속 중에 행하는 그런 일들 중에 가장 극심한 그런 일이 뭐예요? 동성애예요. 동성애. 우리 레위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사람이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게 인간성 파괴인데 레위기 18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성 파괴, 인간성 상실의 예가 그 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죠. 이렇게 이 인간성이 상실이 되면 그때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 18장 20절.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육체적으로 함께 누워 그녀와 함께 너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간음을 하면 인간성이 황폐화되고 상실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는 결코 내 시 중에 하나라도 몰래 굴려하여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특별히 인신제사, 자녀를 불태워서 신들에게 바치는 이런 일. 이건 뭐예요? 인간성 상실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성이 아주 황폐화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가서 보니까 뭐로 또 기록이 되냐.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거다. 이게 뭐예요? 동성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이루어지면 인간성이 황폐화가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23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어떤 짐승과 함께 누워 그 일로 너 자신을 더럽히지 말며 어떤 여자도 남자든 여자든 짐승하고 관계를 맺지 말라, 수관하지 말라. 이렇게 되면 인간성이 완전히 황폐화돼서 상실이 된다고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인간성이 황폐화돼서 극도의 상태로 다다르게 되면 24절에 너희는 이것들 중 어느 하나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이 모든 민족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일곱 족속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됐어요. 더럽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 땅도 더럽게 됐어요. 이렇게 땅이 더러워졌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 땅이 자기의 거주민을 밖으로 토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들어왔는데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이상하면 우리가 토해내잖아요. 그렇죠? 땅이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땅이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토해낸다는 거예요, 땅이. 하나님이 이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몇 차례 이야기했어요. 27절에도 토해낸다. 25절에도 토해낸다. 28절에도 땅이 토해낸다. 어느 정도로 가증하고 인간성이 황폐가 되었는지 땅조차 이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환란기 공포가 왜 생기냐, 땅이 그들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그들을 수용, 이 세상의 땅 자체가 인간성이 이렇게 황폐한 그런 인간들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어떻게 돼,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 그 다음에 롯의 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이거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하고 똑같이 동성애하고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가운데 결국 예수님의 때가 오잖아요. 예수님의 때가 오기 전에 이방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생겨요? 바빌론 문화,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문화, 그 다음에 이 그리스 문화, 로마 제국 문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때가 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인간성이 점점 더 황폐화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황폐화가 되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로마서 1장을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록을 해 놓으신 겁니다. 로마서 1장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여기에도 이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사람의 상태와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언급을 하십니다. 18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진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불의 안에 진리를 꽉 이렇게 잠궈 놓는 게 움직이지 못하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떨어지게 된다. 하늘로부터 그렇게 불같이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계시가 되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인간성이 완전히 황폐화가 돼서 하나님이 그들의 안중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 그분께 그런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노아의 뗄대와 마찬가지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상상을 생각하는 게 모든 악한 일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결국은 스스로 지혜롭다,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 23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나오는 그 모든 게 뭐예요? 다 형상을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을 제거하고, 그렇죠, 나머지 사람이든 천사든 뭐 새든 뭐 이런 걸 가지고 이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악한 일이 생긴다. 이런 일이 생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어서 여자 동성애자들이 생겨나고, 27절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남자가 남자를 향해 욕정이 불리듯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이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면 나타나는 확실한 그런 징조가 뭐냐? 동성애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창고라는 그런 일이 이 땅에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동성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32절에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한다. 자,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동성애라고 하는 거 밝히, 어떻게 밝혀요? 그거 밝히면 창피해서 이 땅에 살 수가 없는데. 그렇죠? 지금 어떻게 돼? 아, 동성애자 밝히는 게 그게 유명한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 됐어요. 내가 동성애자다 그러면, 아, 이 사람들이 그냥 받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예.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게 극도로 온 세상에 파급이 돼서 극도로 횡행하게 될 때, 이때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런 때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 휴거와 그다음에 재림이 가까워지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인간이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인간이기를 포기해. 본인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인간이기를 포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리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예. 그러면서 나타나는 아주 공통적으로 온 세상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 동성애 확산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로 동성애가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로 확산이 되나?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여기 애플의, 예, 스티브 잡스 이후에 CEO 팀 쿡이라는 사람,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여기 가서 보니까 I am proud to be gay. 나는 동성애자가 된 게 아주 자랑스럽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그런 그 기업, 그렇잖아. 여기 기업의 CEO가 나는 동성애자가 된 게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 CEO가 되려면 동성애자가 돼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나와서 자랑스럽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저게 이제 무지개, 이제 뭐 일단 무지개도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좋은 건 다 마귀가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제 무지개 사인이 나오면 이거는 아니구나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이제는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가서 이제 보세요. 이렇게 I, we are just married. 예. 금방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둘 다 남자인데 저거를 저렇게 자랑스럽게 온 세상에 밝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조그만 데 생기는 게 온 세상에서, 그리고 온 세상 모든 곳에서 정말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거 가서 보시면 LGBT 레이 예, 이 레즈비언, 게이, 그다음에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렇게 해서 LGBT 뭐 그 뒤에 이제 여러 개들이 더 나오는데 하여튼 무지개가 나오고 하여튼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이렇게 나오면 이게 동성애 하여튼 LGBT라고 하는 이런 것도 이제 모임으로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동성애를 하든 이런 거에 사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척이 일가 친척이 그런 거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말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본인이 자유롭게 하는 걸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말려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동성애가 확산이 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라고 하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것도 우리가 짓는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동성애는 어떤 죄냐? 하나님의 극도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말 그대로 사인, 징조의 죄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이 되고 창궐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롯의 때를 이야기하고 노아의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사사기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살당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생기고 하는 그런 일들 왜 그래요? 로마서에서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이것이 사람이 전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때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동성애는 죄라고 선포해야 될 기관이 이 땅에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잖아요. 누가 해야 돼요? 목사가 해야 되고 성도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정말 말 그대로 미친 그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교회에서 동성애 목사를 임명하고 한 그런 일이 미국에서 그것도 장로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감리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루터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그냥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어디서 나온 자료냐?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개혁 그러면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그쪽에서 지금 나온 그와 같은 그 아티클 글입니다. 언제 나온 거냐? 예, 2021년 3월 25일에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목은 뭐로 돼 있냐? 미국의 주류 교회들은 왜 동성애를 허용했을까? 이렇게 해서 조나탄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미국 사람이 지은 거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침례교인의 글이 아니에요. 제 글이 아니고 이 장로교 개혁 신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해갖고 저걸 글을 자기들이 적어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이 봤을 때 우리 장로교의 신세가 얼마나 한심한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즉 장로교 입장에서 기술한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 장로교회는 어떤 죄냐? 지금부터 120년, 13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단이 미국의 장로교단이에요. 그 장로교단이 2015년에 동성애를 어떻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됐는가?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미국에서 장로교가 차지하는 그런 비중은 얼마 안 돼요. 전체 그리스도인의 5%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120년, 130년 전에 선교의 열정이 불타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 그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를 보냈던 데가 여기 미국 장로교회다. 그 장로교회가 지금 120년, 130년 지난 이 시점에 어떻게 변했는가 이걸 보면서 반면교사를 저와 여러분이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때 보수적인 교단이던 미국 장로교회 PCUSA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재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가장 진보적인 교회가 미국 장로교회예요. 자, 미국 장로교는 2011년에 열린 219자 총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가 되려면 남자와 여자 간 결합인 결혼을 했거나 독신일 경우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교단 헌법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어요. 일단 2011년에. 2014년에 221차 총회에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에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러고서 드디어 지금부터 6년 전인 2015년 3월 17일 교회 내에서 게이, 남성 동성애자,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자 등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인정하는 교단 헌법 개정안 법안을 승인함으로써 동성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세요. Presbyterian Church in Apostasy 이렇게 써 있고 Accepts Gay Marriage. 배도 중인 장로교회는 여기 있는 것처럼 게임에 이제 동성 결혼을 드디어 합법화했다, 받아들였다는 게 여러분 6년 전에 우리 한국에 있는 장로교인들 대다수가 이런 거 알지 못할 거예요. 알지 못할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미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6년 전에 이미 동성 결혼 합법화를 장로교회 교단에서 허락을 한 거예요. 장로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교보다 교세가 더 큰 게 침례교 다음으로 그 다음에 교세가 큰 게 감리교거든요. 감리교도 똑같아요. 저 아마 2020년일 거예요. 2020년. 계속해서 동성애 허용해야 된다, 허용해야 된다 하다 결국은 지금 감리교가 두 쪽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밑에 또 무지개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감리교가 다 분열이 지금 돼서 쪼개져 나간 그런 상태가 됐고 그 다음 그림 가서 보면 미국에 있는 성공회. 이 성공회 여기 이 나와 있는 저 사람은 이름이 진 라빈스라고 하는 그런 주교예요. 부인하고 살다가 동성애자하고 살다가 이렇게 다가 주교가 됐어요. 성공회 주교. 여러분 주교면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감독, 뭐 감리교회 감독, 뭐 이런 장로교회 총회장 이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두 개의 그와 같은 그 즐거운 삶이 있다 이거 갖고 영화까지만 이 사람이 일생 영화. 동성애자도 되고 이성애자도 되고 뭐 이렇게 한 게 이렇게 해갖고 지금 미국의 성공회가 동성애자를 인정하는 저런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분이 뭐라고 썼냐? 이 미국 장로교와 같이 동성애 안수 목사하고 한 이런 데가 미국 장로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의 연합교회, 그리스도의 연합교회,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 그렇죠? 성공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리교, 그렇죠? 이런 데가 다 지금 동성애를 다 환영하고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거 장로교 글입니다. 글을 썼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미국에는 교회가 두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류 개신교회가 있고 주류 개신교회라고 하는 건 말틴 루터, 요한 켈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그런 그 교회를 주류 개신교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류라고 하는 건 말틴 루터, 요한 켈빈의 그 뒤를 따른다. 이게 뭐예요?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이런 모든 데는 다 동성애를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주의 기독교, 복음주의 개신교회라고 불리는 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어때요? 침례교. 이분이 그렇게 쓴 거예요. 이분이 장로교인이. 그러니까 메인라인이라고 하는 뭐 루터, 칼빈에서 나왔다는 이런 데 감리교, 장로교, 루터교 이런 데는 다 동성애 인정하는데 침례교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느냐. 이 두 개 사이에 이 메인라인이라고 하는 이 주류 칼빈이니 루터를 따르는 이런 그 주류 기독교하고 그다음에 침례교회 성경대로 믿겠다고 침례교회 사이에는 세 가지 먼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교단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은 기능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을 하나님의 흠 없는 말씀이 아니고 역사적 문서로서 성경을 읽는다는 게 역사적인 책이야.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와 같은 역사적인 그런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 일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안에 매우 중요한 진리도 담고 있지만 매 시대마다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시대마다. 따라서 성경은 새로운 시대의 사조와 사회적 변화를 향해 개방이 되어 있고 그런 방식으로 해석이 돼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복음주의 교회, 개신교회, 쉽게 얘기하면 침례교회는 성경은 흠이 없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적 문서로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마다 해석되는 게 아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서 성경에 대한 최고의 해석자. 이게 무슨 얘기야?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하는 거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을 복음주의적인 개신교회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장로교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둘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이해도 다르다. 장로교, 감리교 같은 주류 개신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세상 일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자연세계를 움직이는 우주의 힘인 멀리 있는 타자, 멀리 있는 분으로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은 하나님이 개인의 일상 및 세계의 모든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벌을 주시는 권위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에 대한 이해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주류 개신교, 감리교, 장로교 등 이 개신교는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믿지만 다른 종교 전통에 있는 사람들, 힌두교인들, 불교인들,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다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구원을 그렇게 해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 밖에서도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복음주의 개신교인들, 우리 침례교인들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이런 차이가 결국 맨 끝에 가서 뭘 만들어내요? 동성애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만들어내니까 맨 마지막에 구원받고 휴거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그 하나님으로 믿고 심판하시는 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만 구원받고 휴거받는 겁니다. 근데 맨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과 목사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그런 죄를 방조하고 그걸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데 앞장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이게 지금 미국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바이든을 만들어 놓잖아요. 대통령으로 바이든을 만들어 놓는 그런 일이 왜 생기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나라에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 독재 정권이 왜 생기냐.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동성애, 낙태 이런 거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서 찍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신을 우리가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급속도로 우리 사회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지금 교회가 이렇게 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저 국가를 형성하고 1968년도에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시를 다 탈환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이러한 그 올소독스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의 99%가 불신자예요. 불신자. 이렇게 되면서 놀라운 일이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도시가 테라비브입니다. 테라비브. 이 테라비브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애 축제가 매해 열려요. 여러분 이거 그럼 저기 오는 사람이 외국에서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거의 대다수는 다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 퍼센티지로 보면 동성애자가 세상에서 제일 많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믿기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아까 레위기 읽었잖아요. 이거 동성애하면 안 되고 수간하면 안 되고 이게 다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저 유대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 퍼센티지로 봤을 때 이 세상에서 동성애자가 가장 많은 그런 국가가 바로 어디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저 유명한 저분이 또 거기 이스라엘 테라비 동성애 축제에 갔다 와서 또 자랑하고 이 레인보우 이렇게 해갖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다. 뭐 우리나라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 할 때 그 퀴어 축제 일어나고 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자, 또 하나 나타나는 게 뭐냐. 트랜스젠더. 이거 뭐 성을 바꾸는 거예요. 성을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끝에 가면 지식이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의술이 증가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남자 여자를 바꿔놓는 일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 제목이 이게 뭐냐. 제 남편이 아이를 출생했어요. 이거에 제 남편이 아이를 출생. 여러분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출생합니까? 이게 며칠 전에 나온 기사예요. 며칠 전에 나온 기사. 가서 보니까 아내가 아닌 남편 란드로가 저기 백하게 나와 있는 게 저게 지금 남편인데 남편이 아기를 출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원래 저 사람이 여자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 여자가 원래 남자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트랜스젠더예요, 부부가. 남편이 원래 옛날엔 여자였고, 저 아내가 옛날엔 남자였는데, 의사하고 이렇게 해갖고, 임신 기능이 있다 해갖고, 남자가 임신을 해갖고, 그래갖고 지금 아기를 출산했다고 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전 세계적인 지금 뉴스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게.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남자아이들, 요새 페미니즘 때문에 우리 남자아이들이 그냥 주눅이 들어갖고 이 여자들 밑에서 아주 엄청난 고생을 해요. 지금 학교 가서도 그렇고. 남자를 남자답게 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답게 키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게 바로 인간성의 파괴인 거예요. 인간성의 파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젠더 이데올로기는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냐? 태어나면서도 남자와 여자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정되는 게 아니야. 살다가 아이가 내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 미국 같으면은 성별 이렇게 쓸 때 옛날에는 섹스라는 말을 썼어요. 섹스. 그러면 female이냐, male이냐 이걸 적는 거예요. F냐, M을 쓰는 거예요. 모든 걸 쓸 때. 지금은 섹스라는 말이 없어지고 젠더라는 말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젠더란 원래 문법적으로 남성형과 여성형을 구분 지을 때 사용하던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배울 때 허, 히즈 이러면 허 그러면 이건 여성이고 그렇죠? 히즈 그러면 남성이고 그리고 이런 걸 얘기할 때 그게 젠더라고 그런 말을 썼는데 지금 이 단어가 이제는 출생 시에 생물학적인 성별을 대신하거나 심지어 이를 부인하는 새로운 성별 정체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과학적으로 염색체를 기준으로 남자면 XY 이거 다 이해하고 있고 여자면 XX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구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 전 세계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젠 그게 아니다.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인간의 성별 정체성은 수십 가지가 먹는 거예요. 남자도 있고 여자 이 사이에 여러 개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사이에 여러 개 LGBTQIA 해갖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20살쯤 돼서 그때 가서 내가 성을 정하면 된다. 근데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남자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요? 트랜스젠더를 하는 거예요. 수술을. 그럼 또 많은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건강보험 그걸 가지고 트랜스젠더 수술비를 내준단 말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세상에 발생하고 있으니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아이가 와갖고 울고불고 하면서 여자를 남자로 만들어달라고, 남자를 여자로 만들어달라고 그 부모가 살겠습니까? 그럼 지옥이지.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는 이런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말 그대로 인류 파멸의 이데올로기. 이게 인간성이 완전히 상실이 되는 이런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예요. 자,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면 뭐가 있어야 되냐? 철권 통치. 이걸 통해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야만 그래야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게 되잖아요. 인간. 인간이 움직이는 모든 걸 다 통제해야 돼요.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안면 인식 기술 이런 거 사용해서 한 장 넘겨보시죠. 예, 중국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가면 공항에 사람이 쏟아져 들어가면 뭐 QR코드다 뭐다 적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 저희 안면 인식 코드를 통해 갖고 이 사람이 어디 가고 있는지 다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런 사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성이 상실이 되는 거죠.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의 이 로봇과 같이 조종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이제 오게 되고 맨 마지막에 인간성 상실은 뭐냐? 맨 마지막에 넘겨주시죠. 인간 상실은 인간이 인간을 복제해내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인간을 복제를 해내는 거예요. 복제를 일만 죽도록 하는 인간, 그렇죠? 싸움만 죽도록 하는 인간, 그렇죠? 뭐 등등 해갖고 인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서 그렇게 되면 인간성이 완전히 상실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치사 누가 처우의 권력을 가진 자가 그렇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전자 조작을 통하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그 복제를 통해서 이런 게 하다 보면 노아시대에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다 부패했다 그랬죠. 저 같은 반인반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이게 뭐야, 완전한 인간성 상실이잖아요. 실험실에서 저런 일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 이런 모든 것들이 완성이 돼야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오실 수 있는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징조가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휴고의 소망을 든든히 가져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이걸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기술이 지금 이 시대에 구현이 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 그 인간의 모든 것이 말살이 되고 상실이 되고 황폐화가 돼서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시대고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그런 시대인 거예요.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는 때, 그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먹고 살고 짐승처럼 사는 그런 때, 하나님이 눈앞에 있지 않은 때,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만 남게 된 그런 때, 이때가 내가 오는 그런 때다. 짐승처럼 사람들이 변한다. 동성애가 창궐하고 트랜스젠더, 수간, 젠더 이데올로기, 인간 통제, 심지어 맨 끝에 인간이 인간을 복제하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유황같이 이 땅에 쏟아지는 7년 환란기가 이루어진 그런 때라는 거예요. 위험한 때가 온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요. 이 몸과 이 모든 것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7년 환란기 공포에서도 구원받는 거예요. 뭘 통해서? 환란 전 휴거를 통해서. 맞습니까? 환란 전 휴거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휴거. 그것도 환란 전 휴거. 복된 소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 올라가, 여기 액자를 보세요. 그냥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채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면서 다음 그림을 보시고, 우리는 환란 전 휴거, 환란 전에 7년 환란기가 생기기 환란 전에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런 기쁨을 누릴 그런 사람들이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환란과 고통과 어려움이 오고 사회주의 전체주의라는 시스템이 우리를 짓눌러 와도, 그 짓눌러 오면 올수록 어떻게 되는, 우리 전성기가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고 아이들과 함께 같이 공중으로 둘러 올라가야 되겠다. 우리 손자 손녀들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 전하고 어떻게든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